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순이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말씀하시고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9절부터 32절은 흔히 언약 체결식을 맺는 내용에 대한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신분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공식적인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있는 곳마다 언약 체결식이 있는데 사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또 어찌 보면 첫 번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너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이것을 받겠느냐 해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그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유명한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죠.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언약 체결식을 공식적으로 다 마친 뒤에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상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은 신명기죠.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가 다 깨고 또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지를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신명기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내용도 쭉 선포를 하셨고 언약 체결식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모압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 번째 세대는 모압 형제에서 언약의 내용만 쭉 듣습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내용만 쭉 나오고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할 것인가? 내용은 이미 주어지니까 신명기 통해 주어지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규정하고 설명한 내용이 지금 읽은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9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첫 번째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 체결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언약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 체결식은 가나안 땅에서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언약 체결식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가게끔 하세요. 이 에발산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세겜 성읍의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죠. 수가성이 세겜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가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제사드린다고 합시다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운데 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다 선포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그리심산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반대로 에발산 쪽에 있는 절반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언약 체결식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여리고성을 만나죠. 여리고성 정복합니다. 아이성 만나죠. 아이성 정복합니다. 그 뒤에 다른 여러 지역들을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언약 체결식을 여호수아 8장에서 합니다. 이 8장에서 할 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세겜으로 가고요. 세겜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사장, 레위 그 사람들이 다 가운데 서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혈통과 민족 상관없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돌 위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신명기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발산 쪽에 서 있던 절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절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식으로 다르게 좀 표현하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살부터 75살 될 때까지는 은혜를 안 받았을까요? 다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바다 나람으로 도망가고 자기 나름대로 막 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그가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가 꾀를 잘 부려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속에서도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내가 모르는 속에서 어쩌다 보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네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부지불식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싸가지 없이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구원을 구원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막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구원과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언약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여기는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격적인 결단하는 모습들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지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술 취해서 술주정뱅이가 길바닥에서 드러누워서 술주정을 하고 있어도 십자가를 보면 저게 교회구나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데 압니다. 근데 그런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지식과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다른 차원의 지식인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갖는 감정,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해주는 마음 갖는 거랑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분 훌륭하신 분이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한테도 좀 잘해드리고 싶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좀 선하게 대해주고 싶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종류의 마음이 되거든요. 언약 체결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둑질 안 하고요. 살인 안 하고요. 간음 안 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행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저주를 행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과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었으니까 너는 지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지식, 마음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마음, 그리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겠노라고 네 앞에서 맹세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맹세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시시껄렁하게 그냥 동네 슈퍼 가듯이 예배당에 나오거나 슈퍼에서 과자 사 먹듯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되 우리에게 그에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냥 시시껄렁하게 그냥 본성적인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나와 서고 내 앞에서 맹세를 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게 지금 언약 체결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받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없는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본문을 보면 참 묘하게도 구체적인 모든 과정, 방법, 장소를 특정해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이걸 해야 됩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가서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어떤 과정으로 해야지 되는가? 아, 절반절반씩 나눠서서 저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과정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신약시대가 구약시대와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적인 과정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나 사소한 문제들이나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방법, 모습,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그냥 아 내가 이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저거 하면 좋을 텐데 난 이게 재밌는데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애가 끓는 마음,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차이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때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또한 날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복을 만들 수도 없고 저주를 만들 수도 없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질 것을 요구하시고 결단하며 행동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하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복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